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또 말씀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주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을 부은 자의 구원이요 요새이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에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이 음성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 새겨 누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28편입니다. 이 다윗의 시라고 부르는 이 시편 28편은 개인적인 탄원시로 분류가 됩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하는 그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서 지은 시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특별히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는지,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이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시편 28편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의 구체적인 기도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6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 안에 솟아난 믿음의 확신, 믿음과 확신과 그로 인한 감사와 찬양의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의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다윗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1절 말씀에 보면 지금 다시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조차도 자신에게 귀를 막고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자신을 외면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고난의 상황이, 그 역경이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마치 나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게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 누구도 내 심령을 헤아려 주지 아니하고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며 하나님조차도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가? 하나님 나를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누구를 찾는가? 바로 1절 첫 부분, 여호와요.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든 시간들이 찾아올 때 너무나 어렵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가장 먼저 찾나요? 제일 먼저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무엇인가요? 질문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몇 순위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최후의 보루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것,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도무지 답이 없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로 성도로서 따르기로 결정한 것에는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기로 결정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또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받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 삶의 1순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최후의 보루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여전히 내 삶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할 도리를 다 해보고 안 되면 그제서야 내 보좌에서 내려와 하나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분께 맡겨드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 1절과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우리 인간을 포함하여서 이 땅의 그 어떤 피조물들, 말이나 또 병거나 어떤 나무나 돌들, 우리가 새겨 만들 수 있는 그 모든 우상들,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응답을 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질, 돈, 명예, 사람, 우리가 수많은 것들,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신이 아니며 오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시며 우리 삶 가운데 기도에 응답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다윗이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1절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요. 여기서 반석은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흔들리지 않는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가?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다윗 언약입니다. 그 다윗에게 해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서 사방의 대적으로부터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너의 뒤를 이을 그 씨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 씨를 통하여서 나를 위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정말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가?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에도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었어요. 이 약속의 하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시면 자신은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도저히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기서 다윗의 기도 중에 한 가지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2절 앞부분을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턱대고 부르짖는 기도,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들어주실 줄을 압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도 내 반석, 하나님을 향하여 내 반석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2절을 보니까 내가 지성소를 향하여,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지성소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의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순종하고자 하면 너무나 많은 역경과 고난에 부딪힐 때가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내 제자로 살기로 결정한다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결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살면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일어나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일어나요.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1순위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될 것인데 그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언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참된 신앙은, 참된 기도는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과의 신뢰 안에서 생겨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 관계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맺으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허공에 대고 그냥 부르짖는 자신의 탄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약속이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떠한 환난도, 그 작은 방지턱 하나도 넘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거널이라는 저자가, 기독교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말씀을 더 많이 읽을수록 더욱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또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권리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의무와 권리가 존재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우리는 의무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의무, 순종해야 되는 의무, 그 의무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무슨 권리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권리를 주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두 번째 다윗의 구체적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왜 학자들이 이 다윗의 시를 이 압살롬의 반역의 때라고 추정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3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이 고백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절에서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성문으로 나가곤 했는데 그는 성문 길가에 서서 누구든지 소송 문제로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불러 어디 사람이냐고 묻고 그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대답하면 그는 곧잘 이렇게 말하였다. 이 문제에 있어서 당신이 옳고 정당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당신의 소송 문제를 들어줄 대리인을 왕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백성과 그 다윗 왕을 이간질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4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 땅의 재판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소송 문제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나에게 찾아올 수 있고 또 나는 그들의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그는 누구든지 자기에 와서 절하려고 하면 그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고 입을 맞추곤 하였다. 압살롬은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 모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왜요? 반역을 하기 위해서. 다윗을 끌어내기 위해서요. 지금 다윗은 이 압살롬의 행적들, 이 말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평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정말 잘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왕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잘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화평을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에 악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그것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황급히 도망을 치면서 이 기도를 지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고백, 또 구체적인 기도, 그 모든 상황들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구체적인 기도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이셨던 F.B. 마이어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큰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은 기도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지. 이미 하나님께서 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내가 굳이 아랠 필요가 뭐가 있나? 내가 구구절절하게 다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나?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겠지. 들어주시겠지. 맞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소통하시기 위해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와 사랑의 나눔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구하면 들어주는 그런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라 마치 누르면 뭔가 나오는 자판기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안에 두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사소한 감정, 모든 상황들과 바램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솔직한 우리의 마음들까지도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이 너무나 이렇게 뭐 밉고 또 참을 수가 없고 용서할 수가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우리의 마음들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을 붙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와 우리 사이에 있어서도 소통이 없는 자녀와 그 부모의 사이는 정말 좀 안타깝고 비극적이잖아요. 자녀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윗이 구체적인 기도를 드린 후에 갑자기 6절부터 다윗의 기도의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바로 6절부터 7절은 다윗 안에 솟아난 믿음과 확신 그리고 그로 인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 대적들의 악행을 고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기도를 드리다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이 5절과 6절은 시간의 간극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20편, 28편의 모든 구절이 한 기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5절까지 쓰고 한참 뒤에 응답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6절부터 나머지 구절을 써내려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다윗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다윗 안에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 그리고 그 모든 감사와 찬양이 불쑥 솟아올랐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 기도 응답인 것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그것을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과 확신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거죠. 감사와 찬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기서 들으시미로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는요, 듣고 응답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보니까 이 들으시미로다 라는 히브리어가요, 완료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셨다라고 우리가 이미 응답하신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에 대한 고백인 것이에요. 다윗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확신에 찬 다윗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다면 이 다윗 안에서 이 믿음이 어떻게 솟아나게 되었는가? 바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지금까지 그렇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경험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믿음과 확신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바로 다음 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6절에서는 완료형으로 써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듣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7절에 보니까 도움을 얻었도다. 이것 또한 완료형인데 이것은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내가 그를 의지하였더니 그가 나를 도우셨다라는 그 과거의 일들을 지금 다윗이 회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 안에 믿음과 확신이 어떻게 솟아올랐는가? 내가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을 때 주님 앞에 모든 것 기도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였을 때 성령께서 그동안에 내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게 하시고 그 안에서 믿음과 확신이 솟아오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나를 지키실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7절에 보니까 나의 힘은요, 내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방패신은 외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적인 힘은 무엇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성령께서 붙들어주시는 마음의 힘이에요. 나의 방패는 무엇인가? 외적인 공격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보호, 지키심,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까지 나아가야 참된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힘들고 특별히 힘들고 상황이 처절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막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한참을 기도하고 나니까 내가 막 쏟아놓고 나니까 좀 이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 좀 속이 후련하다, 시원하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 내적인 그 확신과 믿음과 그로 인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이는요, 그냥 내 하소연 넋두리하고 돌아가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누군가를 찾아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찾아서 그냥 내 예를 들면 어제 남편과 있었던 일, 아니면 아내와 있었던 일, 친구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막 실컷 쏟아내고 나니까 이제 좀 살 것 같네, 이런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그렇게 쏟아내었을 때 우리를 지키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음을, 내가 너의 삶을 이끌고 내가 너의 삶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거에 대한 확신과 감사와 찬양까지 흘러나와야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깊은 교제의 기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짧은 기도, 어디를 이동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그렇게까지 기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도의 시간이라면 우리는 이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그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단계까지로 나아가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의 깊이,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방통행적인 기도만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막 내 할 말만 다 해놓고 팍 하고 그냥 돌아서 버리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격려, 확신과 그분을 향한 신뢰를 통하여서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이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믿음과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박수를 칩니다. 하나님 주신 확신과 믿음에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그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사와 또 확신 때문에 막 손에 불이 나도록 박수를 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 믿음에 대한 내가 인정하고 화답하는 거죠. 때로는 소리를 지르기도 해요. 어떤 분은 찬송을 합니다. 또 방언 찬양을 하기도 하죠. 내가 직접 주시는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곡조 있는 노래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안에 이런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반응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인데요. 다윗의 중보 기도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지금까지 다윗의 개인적인 기도가 이제는 그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의지했던 반석, 또 그가 바라보았던 지성소, 그 언약의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고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의 삶 또한 영원히 이끌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내 기도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중보의 기도의 자리까지로 나아가게 합니다. 중보기도 역시 맹목적인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또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우리 가족에게, 그 동료에게, 그 나라와 민족에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중보의 자리까지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 중보의 기도까지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수치와 조롱, 그 모든 것들을 채울하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신 후에 그분이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시는가? 다 끝나서 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분이 겪으셨던 그 모든 고통으로 우리를 채울하시고 동정하시고 공감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환난 가운데, 고통과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과 믿음과 감사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때에 응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이, 이 역경이, 이 힘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또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우고 격려하기 위한 초석을 다시시는 시간이시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들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어려워요. 힘들고 곡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약속은 피하지 않으시며 그분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단순히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길 때, 깨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이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편 28편을 통해서 고백한 다윗이 나중에 시편 62편에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쭉 읽어드리고 우리 8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편 28편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 권면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과 믿음과 위로와 감사와 찬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자리까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